주보 아른쪽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유림답을 교독하겠습니다. 제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려집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그가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사주셔서 그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칭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호칭은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과 관련된 그런 단어로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국한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구약시대 때 활동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당대에는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구약시대 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역시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들로서 사실 그들의 역할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대리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만 진정한 왕이시오, 예수님만이 진정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의 경우에는 물론 그가 왕이었지만 시편의 다윗왕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할 때 그는 선지자 역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다고 할 수 있고 사무엘 선지자의 경우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제사를 드린 일도 함께 주관했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혹은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은 선지자 직분을, 또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과 죽음은 제사장 직분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은 왕직을 수행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선지자 직분이었다, 지금까지는 왕 직분이었다,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병자를 궁휼히 이기심으로 제사장적인 궁휼을 나타내셨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권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칭호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 호칭과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호칭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름과 또 주님과 관련된 주,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런 각 호칭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이 이름인지 호칭인지 무엇인지 제대로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부르기 위함이요, 나아가 호칭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함축적으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뜻, 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독생자라는 말, 주라는 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각각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라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도 함께 사용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신자는 양자의 용, 즉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왜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독생자,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렇게 부르는가? 영어로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요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그렇게 불렀고 각 개인들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특별히 좁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려지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직분자들, 특히 다윗 가문의 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 왕한테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한테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왕이 즉위할 때 사용되었던 임직시, 우리가 한 사람이 왕으로 직분으로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임직시를 지었는데 그 임직시인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천사와 같은 천상적인 존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다니엘서 3장 25절에 천상적인 존재 천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성경부를 우리 구역 모임에 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자손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우리가 앞서 제가 살펴봤던 그 네 가지 경우에 어느 편에 속합니까? 언약적인 아들, 천상적인 존재, 뭐 직임적인 아들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적인 의미에서의 아들이나 또 직임적인 의미에서의 아들, 왕한테 아들이라 그랬죠? 왕직을 가리켜서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건한 자손, 그런 의미에서의 아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독특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저는 아버지와 동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나와 아버지는 또 하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일반적인 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천양지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로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독특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칭호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거 요리문답에서 봤던 왜 그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려지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독생자로 불려지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독특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대개 독생자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 대개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줬으니 얼마나 참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겠는가, 대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런 의미보다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의미의 아들, 독특한 의미의 아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나타내신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God, the one, 하나, and only, 하나이면서도 단지 하나뿐인 독특한 그런 하나님,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성육신과 관계해서 독생자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즉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꼭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만 아들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잘못된 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 하나는 가현설, 도케티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짜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니까 헛개비로 나타났다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잠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 한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한 분이 인간의 몸으로 위장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이 있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짜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의 인물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라는 주장도 헛된 주장인 것입니다. 영지주의자, 신비주의자들이 대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양자 삼으신 아들이다라는 주장입니다. 2세기에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졌던 엘카사이들과 3세기의 아리우스파, 삼일체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통적인 교회로부터 이단의 정죄를 다 받았습니다. 사도들을 계승한 교부들, 그리고 2세기 때 변증가들, 뭐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정통적인 교회 교부들과 그 다음에 뭐 니케아 교회 회의 뭐 이러면서 이런 그 교회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 전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아들인 것만큼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은 존재인 것과 달리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분류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이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답이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묻고 있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려지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져도 우리와는 다른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으로? 맏아들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맏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형님으로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육적인 차원에서 맏아들, 장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마지막 호칭인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 주, 영어로 로드, 이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사용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주라고 하는 이 말이 늘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서 사용되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경우에도 주라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가리켜서도 주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뵀는데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주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저 존칭의 의미로 그저 선생님 정도의 그런 의미로 주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주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 즉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의미로 주라고 부르는지 분명치 않은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 주라 불렀던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게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주도 아니었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해요. 그 전에도 여전히 그분은 주요, 그 전에도 그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과 자신의 주되심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삼일체 교리가 묻어나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다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주라고 부르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깊은데 그물을 던짐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런 고백이었지요. 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도 우리에게 해당될 때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만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신성의 표현이죠. 그런 것처럼 이 주라고 하는 말도 그저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신적인 호칭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던 그 관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 혹은 야훼로 음력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하신 명칭을 부르는 이 일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절대로. 감히 그 두렵고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이 칭호가 나타날 때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은 나의 주님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딱 나타나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 나의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만유의 대주제이시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뜻으로 예수를 주라고 불렀고 결국 예수는 주시다라는 이 고백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 신조 혹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론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신조의 가장 제일 앞선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뭐라고요? 예수가 주시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배경사를 공부하면서 가이사가 주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로마의 황제가 주다 라는 이 말에서 주라는 말이 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잘 모르는 이야기고, 구약에서 주라는 호칭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라고 하는 호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주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고, 따라서 예수님도 뭐예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호칭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하니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저 기도를 전달하는 중보자 역할만 감당하는 분이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는, 전달은 예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자기 역할들이 각각 있기는 하나, 그분 역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대상인 것만큼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고 하니, 예수님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누구도 믿어야 돼요? 성령님도 믿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그가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사주셔서 그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노예 시장이 서던 그 시대에 이 노예 얼마인가, 이 노예 얼마인가 물어보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종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종은 값을 지불한 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금과 은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분이 구약에서 있어왔던 왕과 선지자와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한 분이다. 그분이 참된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성령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저 너도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그럼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사주신 우리의 참된 소유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바로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아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를 받들어 섬기는 첩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주여 주여 말로 하면 뭐합니까? 만일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헛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의 뜻을 무시하고 그 말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이 헛되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자로서의 합당한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종인지 늘 자신의 신령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죄인들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렇게 명하지 않고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라라는 이야기는 나의 주가 아니었는데 주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이제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라 부르는 그런 특권을 소유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는 받아들인 것 같은데 도대체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에서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죽으면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의 삶은 아무데나 살고 나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래서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대개 선교단체에서 저도 뭐 선교단체에 있어봤지만 선교단체에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심어주는가 하니 당신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느냐? 안 한다는 거죠. 당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느냐?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당신 안에 성령이 있어. 이렇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단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렇게 소리내어 말할 수 없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복종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님 되심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실로도 그를 인정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불나불 주여 주여 아버지 뭐 이런 그런 말을 아무리 자연스럽게 부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님과 관계되어 있고 그 삶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누어 예수님의 신성만 믿고 인성은 믿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주님으로만 믿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도대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주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한쪽 면만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릇된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절반 혹은 그리스도의 3분의 1 혹은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4분의 1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한 가지 지위나 한 가지 사역만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그저 내 죄를 해결하신 분으로만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삶을 온통 통제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무리 믿고 확신해도 현재적인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내적으로는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소용을 쫓아 행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는 입술로는 구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사실은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100년경에 쓰여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쓴 제2서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의 행실로 그분을 인정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교회 역사를 쭉 통해서 내려오면서 복음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값싼복음으로 평가절하되어서 그저 당신이 예수를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그냥 인정하고 지금 입술로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하는 영적기도만 따라하기만 하면 그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쳤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복음은 거짓된 회심자를 양산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그 부자 청년 비유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예수 믿기 좋은 환경과 형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보세요, 부자 청년. 그는 부자요, 청년이요, 관연이었습니다. 혈기방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로 얼마든지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을 했죠. 적어도 그런 사람이면 체면을 걸어서도 영적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따라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예수님이 좋은 전도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너는 나를 주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영생에 대한 안타까운 소망은 있었으나 자신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지배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가장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혹은 주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 이런 호칭이 그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니고 내 마음의 분명한 확신과 고백 가운데 되어져야 될 그런 호칭이다. 그런 이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신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글쎄 그런데 하면서 자꾸 머리를 이렇게 긁적이는 분은 복음을 좀 더 깊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또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요.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주와 또한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다양한 명칭으로 주님을 참으로 자연스럽게 불러대기는 하나 주님을 부르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이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늘 돌이켜보게 하셔서 그저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빈번하게 외쳐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참으로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하에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모든 고백은 헛된 고백이 되고 말며 그래서 나중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매서운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저 입술로 외적으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내 삶 자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이런 자로 서고 있는지 참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늘 돌이켜 보아서 그저 시간은 지나가고 말씀을 듣는 귀만 높아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허물어진 부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수종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